오늘부터 시작해서 금년 사순절이 시작되게 됩니다. 사순절 시작하는 첫 번째 수요일을 재의 수요일로 부르는데 아마도 옛 사람들이 회개할 때 죄를 뒤집어쓰고 그렇게 회개했던 모습을 본받아서 깊이 회개하는 것으로 사순절을 시작하라는 의미에서 오늘 그렇게 부른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 사순절에 우리가 주님께서 감당하셨던 고난을 잘 묵상하고 그 의미를 잘 배우고 깨닫고 작은 부분 하나하나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가는 것을 연습하고 또 실제로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해내는 그런 사순절로 뜻깊게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간 동안에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고 더 뒤를 잘 따르는 주님의 사람들로 성장해가고 변화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후반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전반부 말씀을 여러 차례 우리가 나누어 읽으면서 마게도니아 지방 전도를 시작하는 바울 일행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마게도니아 지방에 상륙하면서 바울이 제일 먼저 도전했던 전도 지역 삼은 곳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여러 차례 설명드렸던 것처럼 빌립보가 당시로서는 이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성, 그러니까 가장 으뜸되는 수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어서 마게도니아 지방의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문화 등 여러 분야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이곳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도전했던 바울의 결기와 용기가 얼마나 담대한 것인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인근 지역의 작은 도시에 머물고 있으면서 좀 탐색도 하고 정보도 좀 수집하고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날지도 좀 계획하고 그런 준비 기간을 가질 것 같은데 바울이랑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담대하게 빌립보로 바로 직행해서 그 도시에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일을 바라보면서 굉장한 상징성 있는 도전을 이루어 나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 가서도 가급적이면은 이 과격한 충돌을 좀 시작하지 않으려는 신중한 행보를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다음 여러 날 동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누구를 만나 전도할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여러 날 따라다니면서 괴롭혔지만 단번에 그에게 어떻게 귀신을 내쫓는 그런 일을 하기보다는 그 귀찮음과 소란스러움을 여러 날 참으면서 견뎌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용감하게 도전했지만 또 신중하게 차근차근 접근에 들어가는 그런 지혜로운 전도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신중히 접근하고 차근차근 도전했지만 결국은 충돌이 이루어지고 마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이죠. 그 충돌의 동기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어서 더 이상 이 여자가 점을 칠 수 없게 되자 그를 노예로 삼았던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경제적 이익이 없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면서부터 사도들과 이들 사이에 본격적인 충돌이 생겨나게 됩니다. 어쩌면 이런 충돌은 불가피한 충돌이었고 언젠가는 다가와야 될 그런 일들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당시에 이 지역이 가지고 있었던 상징성이 크고 여기에 복음 들고 도전했던 일들이 이런 결과를 불러낼 수밖에 없는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가올 일이었는데 이때 두 사도에게 어려움이 다가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16절, 17절 그 앞 읽은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만 특히 19절 말씀해 보시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끌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에게 넘겨주면서 세 가지 내용으로 고소를 하죠. 첫째는 이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지목했던 내용이고, 둘째 지목했던 내용을 이 사람들이 이 도시 전체를 소란스럽게 만드는, 도시를 소요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세 번째는 로마의 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들어서도 안 되고 행해서도 안 될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라고 말해서 로마의 법을 어겼다는 것을 세 번째 이유로 제시하면서 이 두 사도를 관청에 고소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유대인이다라는 것도 큰 죄가 될 수 없고요.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도 유대인들이 특별히 무슨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죄가 되어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그 도시를 요란하게 소요가 일어나게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소요가 일어나게 만든 것은 자기들이 그렇게 만든 것이지, 두 사도가 사람들을 유혹하거나 선동하거나 충동해서 시위가 생기게 하거나 도시를 소란스럽게 하거나 그렇게 한 일이 또 없죠. 또 로마 사람인 그들이 들어서도 안 되고 행해서도 안 될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도서는 본격적으로 복음의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도 전에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 또한 이유가 되지 않는 이유들이었죠. 그 모든 이유들을 다 종합해 보면 결국 자기들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끼쳤다. 그 점치는 노예를 점치지 못하게 만들어서 자기들이 더 이상 돈벌이를 하지 못하게 됐다라는 것이 주 원인이 되어서 이런 소동을 일으키게 되었고, 그 소동 때문에 두 사도가 큰 곤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잡혀가서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그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해서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는 일련의 사건이 전개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전개되는 것을 지켜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이 고발하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이성을 소란하게 만들었고 우리가 듣고 받고 지켜서 안 될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유대인들이 와서 그들에게 무언가를 전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죠. 그것은 바로 당시 이 헬레니즘 세계와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된 헤브라이즘 세계가 굉장한 각축을 벌이고 있던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반응과 이런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는 헬레니즘이 전체 세계를 다 지배한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서쪽으로는 영국에 이르기까지, 동쪽으로는 인도에 이르기까지, 또 남쪽으로는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헬레니즘의 문명이 전체를 다 지배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짧게는 알렉산더의 이 세계 정복으로부터 BC 330년경 그간으로부터, 그 후에 로마가 세계를 그 지역 전체를 다 점령했던 BC 약 40년, 60년 그간까지 기간을 헬레니즘의 시대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 시기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철학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 헬레니즘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예술, 그다음에 역사를 기록하는 것, 언어를 발전시키는 것, 과학, 천문학, 또 미술과 건축 이런 등등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광범위한 모든 학문의 영역에서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고, 그랬던 시기였기 때문에 헬라 문명이라는 것이 문명인과 야망인의 척도처럼 되어서 그 문명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사람은 문명한 사람이 되게 되고, 그걸 따라오지 못하면 야만인처럼 취급했던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 세계 광범위한 지역을 다 헬라 문명으로 다 뒤덮었는데, 유일하게 그 문명에 거부하는 세력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왜냐하면 헬라 문명이 기본적으로 종교적으로는 다신교 문화에 기반하고 있고 철학적으로는 이원론에 근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걸 두 가지를 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믿으니까 다신교는 애초부터 고려 대상이 아니었고, 이원론도 모든 존재의 뿌리가 둘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원론입니까? 선한 뿌리가 있고 악한 뿌리가 있다고 보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죠. 모든 것은 다 한 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믿습니다. 물질적인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영적인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심지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 없는 존재들이나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다 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이원론의 근간 사상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집스럽게 유대인들이 헬라 문명에 동화되기를 거절하고 자기들의 정신적인 또는 신앙적인 전통과 중심을 잘 지켜왔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유대인들이 가는 곳은 이 헬라 문명과 자꾸 충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의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것이니까 자기 헬라 세계의 모든 문명 세계에 도전하는 역행하는 그런 가르침으로 백성들을 선동한다고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들에게 고발하게 되고 시험하게 되는 거죠. 이런 충돌은 여기서 한번 일어나고 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헬레니즘이라는 이 문명과 복음은 계속해서 충돌을 일으키게 되고 때로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도 하고 하면서 초기 교회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부상합니다. 나중에 교회 안에도 헬레니즘이라는 것이 들어오죠. 들어와서 영제주의라는 이단으로 발전해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어떤 급진적인 사상을 가졌던 사람들은 헬라 철학에서 가르치는 교훈들도 굉장히 배울 게 많지 않냐. 그러니 구약의 선지자들만큼 헬라 철학자들도 위대하다. 그분의 가르침도 선지자들의 가르침만큼 우리가 존경해야 된다. 이런 이론이 나오면서 교회 안에 여러 신학들이 혼란을 겪게 되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걷어내고 헬레니즘의 색채나 영향력을 걷어내고 순수하게 복음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런 신앙적인 신학적인 노력이 기울어지면서 교회 안에 그것이 또 교권 다툼과 얽혀지면서 충돌을 일으키고 굉장히 어려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헬레니즘 문명이었고 문화였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게 전개됩니다. 300 BC 300년에서 그 로마가 이 지역 전체를 다스리게 될 때 정도까지 다른 지역들은 다 헬라 문명이 점령했는데 유대인들만 잘 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땅에서 반헬라 전쟁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 전쟁을 가리켜서 마카비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스라엘 문명을 모독하죠. 예를 들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전을 세운다든지 또는 그 신전에 돼지고기를 갖다 바치고 돼지 피를 뿌리고 이렇게 해서 성전을 모독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헬라인들이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 문명을 강조하던 헬라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졌던 시대가 이 시대였기 때문에 굉장한 이런 충돌은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밖에 없었고 사도들도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 빌립보 지역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알렉산드를 직접 가정교사처럼 가르쳤다고 전해지면서 헬라 철학의 중심 지역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헬라 철학 그러면 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소크라테스에서 플라톤으로 이어지고 플라톤에서 디오게네스와 아리스토텔레스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 중심에 이 디오게네스가 아테네로 가서 활동한 반면에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빌립보에서 알렉산더 그 당시 왕자였겠죠. 그를 가르치면서 궁중학자로서 역할을 감당해 나갔기 때문에 그런 또 하나의 중심 세력이 형성되면서 굉장히 자존심 높은 그런 곳이었는데 여기에 도전했으니까 이런 충돌이 불가피하게 생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그 당시의 그런 이 지역의 종교나 또는 이 정치, 행정, 관료 이런 것들이 다 고대 사회의 모든 것들은 재정일치, 종교와 정치가 다 밀접히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은 재판도 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죠. 모든 사정이 아주 좋지 못했습니다. 정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도전이었고 큰 시련이었는데 그것을 과감하게 감당해 나갔던 것이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옥에 갇히게 됐죠. 근데 감옥에 갇힌 모습을 보면 무고를 당하고 불법하게 재판도 없이 매를 맞고 그리고 두 발을 착고에 채워두었다 그랬어요. 발을 쇠사슬로 묶어두었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아주 흉악범에게 해당하는 그런 죄수들을 대하는 모습인데 그렇게 무슨 극형에 처해지게 될 이런 흉악범들을 다루듯이 사도들을 다루면서 이런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참 기가 막힐 일 아니겠습니까? 와서 무슨 다른 사람들을 선동을 했다거나 소요를 일으킨 시위를 주도했다거나 비도덕적인 무슨 일을 했다거나 무슨 잘못이 있어서 매를 맞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있지 못했고 본격적으로 누구에게 전도해서 제대로 된 전도 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런 일이 생겼고 그런 까닭에서 굉장히 마음의 분노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만 기도 중에 이제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의 뜻도 참 헤아리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원래 여기를 올 때 오고 싶은 게 아니었거든요. 원래 계획했던 곳이 여기로 오려고 계획했던 곳이 아니었고 아시아로 가야 되겠다, 비도니아로 가겠다 그렇게 계획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는 길을 다 막으시고 밤중에 환상 보여주시면서 가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 뜻이라고 믿고 이곳으로 왔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계획한 것도 아니고 가고 싶어 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지시하셔서 떠밀려 오듯이 하나님 이끄시니까 여기에 왔는데 와서 순종해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좋은 일, 형통한 일이 생기지도 않고 이런 어려움부터 만나게 되면서 신앙적으로도 상당히 하나님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의혹스러울 수가 있었을 거라 생각하고 마음에 상당한 부담과 시험도 생길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하면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한밤중 되었을 때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했습니다.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다 했습니다. 이 성경의 한밤중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항상 상징하는 바가 고난스럽고 어렵고 역경이 있고 뭔가 감당치 못할 시험이 다가오고 정말 눈앞이 캄캄해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이 상황을 가리켜서 밤중으로 많이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욥기 35장 10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밤에도 노래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고요. 이사야 21장 12절 말씀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아침이라는 좋은 희망의 시기가 있는가 하면 인생살이 속에 밤도 찾아오는 그런 시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다 이런 밤도 오고 어려운 시기도 오고 시험도 오게 되겠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 밤중에도 우리로 하여금 노래하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이것이 고난이요 역경의 시기라고 생각해 본다면 사람의 삶에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왜 오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해 줍니다. 이게 절대 단순하게 사람이 어떤 시험 당할 때 우리 단순하게 한 가지 등식만 가지고 이래서 이 사람이 시험을 당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너무나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때로는 성경이 물론 우리의 죄를 지었을 때 고난이 온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은 환자를 고치시지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다시 만나십니다. 다시 만나시고 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시는 그런 나쁜 병이 생기지 않기 전부터는 죄짓지 말고 살아라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그렇게 긴 세월 동안 그 어려움 중에 빠져 있었던 중요한 원인이 그에게 남들이 알지 못하는 죄가 있었던 것이로구나, 그것이 이유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사는 곳이 세상이라는 것, 이것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잘못을 행한 것이고 잘한 것이고 그런 것과 관계없이 이 세상이 온전치 못한 곳이기 때문에 이 온전치 못한 세상 살아가는 도중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죠. 뭐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과정 속에 우리를 연단하시는 주님의 손길 속에 우리에게 이러저러한 시련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가르쳐 주었죠.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같은 것들이 찾아올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통해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든지 간에 이 한밤중과 같은 상황은 두 가지 어려움을 주죠. 하나는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걸 이겨내야지 돼요. 고통스럽고 위험하기 때문에 방치하면 우리 삶이 무너질 수 있고 우리 영혼이 더 큰 시험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속히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겨내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어려움 중에도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어제가 우리 3.1절이었습니다. 1885년에 복음이 들어오고 나라가 망하기 시작합니다. 1905년에 을사늑약이 체결되죠. 그때는 이미 복음이 들어온 지 한 20년 전 돼서 꽤 여러 곳에 교회들이 생겨지고 교회 지도자들이 활동하기 시작하고 그랬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1905년에 을사늑약이라는 것이 체결되게 되는데 그 2년 뒤인 1907년에 우리나라 처음으로 장로교회의 노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일곱 사람의 첫 조선인 목사가 탄생합니다.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요, 이미 국가는 해체 수준으로 들어갔어요. 군대가 해산되고 외교권 없어지게 되고 관료체계가 다 무너져 사라지게 되고 일제를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본연의 정부가 없어지게 돼 국가의 모든 조직이 해체되어 간 수순을 밟고 있는데 교회는 오히려 조직화를 시도합니다. 개교회가 조직되고 교회 안에 행정체계가 만들어지고 교회들이 모여서 노회가 되고 그러다가 1910년에 한일 강제합병이 이루어지게 되죠. 또 그리고 2년인 1912년에 우리 장로교 총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때는 이미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나라가 없어져서 이 백성들을 돌볼 수 있는 어떤 민간의 조직도 그리고 정부 조직도 다 없어지고 말았는데 그 시기에 우리 선배 성도들은 교회를 조직하고 노회를 만들고 총회를 만들면서 정부가 하지 못하는 백성 돌보는 일을 대신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선배 신앙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유생들은 유교의 유림의 유생들은 자결 하는 것으로 분통을 터뜨리죠. 많은 젊은 사람들 술 마시고 취해서 타락하게 되죠. 그런 일반적인 우리 사회 모습에 비해서 교회 지도자들은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 보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세우고 노회 만들고 총회 만들고 해서 이 백성들을 돌볼 시스템을 체계화시키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희망 공동체로서 역할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두 사도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희망을 품고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랬을 때 그 어려움 중에 절망과 고통의 시기에 낙심하지 않고 새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세 가지로 나타나죠. 첫 번째 기적은 이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는 겁니다. 그 시간 하필이면 왜 지진이 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옥문을 여시는 자연현상으로서 지진이 나는 기적을 만드십니다. 둘째는 간수의 모든 가족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겁니다. 그 부러진 현상을 보고 두려워 떨면서 사도들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바울이 외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온 가족이 믿고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됩니다. 이런 의도치 않았던 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지역 사람 중에 관료였던 사람이 회개하고 온 가족이 세례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셋째는 그 도시의 책임자들이 찾아와서 바울에게 사과하고 정중히 사과하고 두 사람을 석방시키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냥 나가라 그랬을 때 바울이 못 나간다 와서 사과하고 우리를 정중히 예우해라. 그리고 그들이 찾아와서 정중히 예우하고 그 지방을 떠나기를 청해서 그곳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가능치 않는 일이죠.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는 것도 그 상황 속에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도 그 지방 행정 책임자가 찾아와서 사도들에게 사과하고 정중한 예의를 갖추는 것도 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고난 중에 시련 중에 환난 중에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생겨나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을 당하고 상상하지 못할 어려움 속에 던져질 때에도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소망 가지고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옥문도 열리게 하시고 전도의 문도 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전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지역에 대한 정말 힘든 지역에 대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한 도전이었지만 두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게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지역의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지게 하시고 이 교회가 굉장히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서 이후로 지속적으로 바울의 사역을 음으로 양으로 지원하고 기도하고 후원하는 그런 든든한 우군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기도하고 찬송합시다. 그때 우리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